Center at Temple Square in Salt Lake City.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2차 연차 대회입니다. 총괄이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제182차 연차 대회의 네 번째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President Thomas S. Monson.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위성 방송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이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께도 인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We acknowledge the
오늘 아침 참석해 주신 총괄리 여원들과 본부 보조조직 여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맥 윌버그의 지휘와 클레이 크리스텐슨 그리고 리차드 엘리엇의 오르간 반주로 태원에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합창단이 오라 주의 자녀들을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였고 이제 전지전능하신 주님께를 부르겠습니다.
Praise to the Lord, the Almighty. The invocation will then be offered.
계획 기도는 70인 정원회 브렌트 H. 닐슨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Oh, my soul, praise you, Lord. Our Father in heaven,
we come before you.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나와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 전체대를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오며 또한 당신의 손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또한 그분의 무한한 속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음의 회복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이 계셔서 저희들을 이 시기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이 훌륭한 몰몬 태베나클 합창단과 그들의 훌륭한 재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또한 우리 모든 것들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또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지 할 수 있도록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이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제1회장단 제2부좌이신 디터 F. 우드로프 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고 이어서 12사도 정원회의 러셀 M. 넬슨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런 뒤 70인 회장단의 로널드 A. 레스번 장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abernacle Choir.
합창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What an inspiration for all of us.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not long ago,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 전 한 근심에 찬 어머니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특별히 자기 두 아이에게 도움이 될 주제로 연차대회 말씀을 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딸 사이에 불화가 싹 텄고 이제는 서로 말도 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비탄에 잠기셨습니다. 편지에서 그 어머니는 이 주제로 연차대회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딸아이들이 서로 화해하고 모든 게 잘 되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선하신 자매님의 진지하면서도 진심에서 우러난 그 간청은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받았던 여러 영감 중 하나와 내용이 일치하며 그래서 저는 오늘 근심에 찬 어머니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에 사실 전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점점 더 큰 근심을 안기고 있는 주제에 대해 몇 마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연차대회 말씀이 그 자녀들의 관계를 치유해 주리라는 그 사랑스러운 어머님의 신앙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연사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영의 감화가 자매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긴장 관계나 파탄에 이른 관계는 인간 존재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고대 가인은 암과 같은 비탄과 악의로 자신의 마음을 멍들게 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이라는 자신의 땅을 질투와 증오로 가꾸었고 그 감정이 여물게 내버려두어 끝내는 자신의 형제를 살인해 사탄의 거짓의 아비가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초기 시기로부터 질투나 증오의 감정은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울이 다윗에 대적하게 됐고 야곱의 아들은 요셉에게 레이맨과 레미엘은 니파이에게 아멜리카이아는 모르나이에게 대항하게 됐습니다. 지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 분쟁, 분노, 복수라는 파괴적인 감정에 어떻게든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서 그런 감정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받거나 분노하거나 질투심을 느낄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란 참으로 쉬워지며 그렇게 분개하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특정 행동에 사악한 동기가 있었다고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리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모두 구주께 의지합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그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용서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용서해주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더 큰 죄가 그에게 머물러 있음이니라.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거나 악의를 품을 때 생기는 해로운 결과를 분명하게 그리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는 물론 이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편견이나 불만에 대해 말할 때면 종종 자신의 노여움은 의로운 것으로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신뢰성 있고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며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이나 나쁜 동기를 보았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런 것처럼 추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비통함과 관련해서는 예외를 둡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경멸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 자신을 비난한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했는데 이는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죄이며 구주께서 경고하신 죄입니다. 구주의 제자들은 서로 대적할 기회를 찾으며 마음에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더니 이 악으로 인해 그들은 고난을 겪고 심히 징계를 받았습니다. 구주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대단히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개인적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한 가지 점을 명확해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에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때때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며 또한 동시에 가장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거울 건너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두 단어로 된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증오와 험담, 무시, 조소, 악의를 품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길 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가르침을 적용하십시오. 그만두십시오. 그처럼 단순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판단과 관련된 생각이나 감정을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유창하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설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경전은 인용할 수 있고 교리는 설명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동차 범퍼에 붙어있는 최근에 본 스티커 내용은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 스티커는 외모가 좀 거칠게 보였던 분이 운전하던 차 뒤에 붙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티커의 글귀는 현명한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다르게 죄를 짓는다 하여 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는 점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자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시기에 속죄소에 겸손하게 나아가 은혜를 구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해 자비를 구한 적, 즉 우리가 한 실수나 지은 죄에 대해 용서받도록 자비를 구한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면서 어떻게 우리 자신도 절실하게 구하는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는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용서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또한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어려운가요? 네, 물론입니다. 자기 자신과 남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모두에게는 태도와 사고방식에서 큰 변화,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마음의 이 큰 변화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뤄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 있을 때에는 좋고 고결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릴수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더욱 부풀어 오를수록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따스한 기운으로 열어젖힐 때 어두우면서도 차가운 증오와 질투가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과 가르침에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사악한 자, 저속한 자,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해를 입히려 했던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더 높은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수세기에 걸쳐 울려 퍼지며 또한 오늘날의 우리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 말씀은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우리의 눈에서 적의와 분노라는 눈꺼풀을 없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법처럼, 즉 우리가 결점 많고 불완전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큰 잠재력과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기에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기 점검표로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사실일지라도 혹시 다른 일을 험담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한 일 때문에 그를 배제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처벌을 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 모르게 질투를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싶습니까? 이 질문 중 어떤 질문에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전에 말씀드린 두 단어로 된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만두십시오. 비난과 불친절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돌을 모아 집어던지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선생이자 모범이 되시는 분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돌들을 내려놓도록 합시다. 친절해집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평온하게 서로 대화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해지게 합시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합시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약속은 우리가 부정적인 행동에 집중하기보다는 친절한 행동과 용서, 그리고 자애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악에 대해 선으로 답하도록 합시다. 복수하기를 꾀하거나 분노로 압도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자비를 얻는 자는 자비를 베푼 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서로 사랑하라는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완고함과 비통함 그리고 분노로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을 더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는 이미 슬픔과 고통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짜증나게 하고 실망감을 안겨주고 화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필멸의 삶에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만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필멸의 삶의 목적 중 일부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용서받고 용서합니다. 여러분의 짐을 구주의 발치에 내려놓으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속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게 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자비를 베푼 자가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너무도 훌륭하고 완벽하게 사랑하셔서 친구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헌신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최근에 넬슨 자매와 저는 작은 사설 수족관에 있는 열대어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선명한 색채와 다양한 크기의 물고기들이 앞뒤로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근처에 있던 직원에게 누가 이 아름다운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물고기들이 감사를 표한 적이 있나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처럼 그들의 창조주와 참 생명의 떡을 인식하지 못하는 몇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관대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인식하고 그분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엘마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이는 그가 영원토록 의를 행하심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살과 뼈로 된 영화롭고 완전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각자 개인적인 몸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육체의 자양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하늘이 보내준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공기, 음식, 물은 모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구는 이 생에서의 우리의 짧은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사랑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결혼과 가족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가족은 현세와 영혼에 걸쳐 가장 중요한 사회 단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으로 인해 가족은 성전에서 임봉되어 그분의 거룩한 면전으로 돌아가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은 인간 영혼의 가장 큰 열망, 즉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갈망의 실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밝히셨으며 우리는 그 목적의 일부입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속죄로 인해 부활, 즉 불멸이 실현되었습니다. 속죄로 인해 자격을 갖추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속죄와 부활의 은사, 즉 이 숭고한 부활절의 메시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육체적 및 영적 은사로 각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찬송가를 부를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신의 육체라는 은사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몸과 관련된 많은 놀라운 특성들은 여러분에게 신의 속성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몸의 각 기관은 하나님이 주신 경이로운 은사입니다. 각각의 눈에는 자동 초점 조정 렌즈가 있습니다. 신경과 근육은 두 눈을 조종하여서 단일 3차원 이미지를 만듭니다. 눈은 본 것을 기록하는 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아주 굉장한 펌프입니다. 그것은 피의 방향과 흐름을 조정하는 네 개의 정교한 판막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판막들은 하루에 10만 번, 즉 1년에 3,600만 번 이상 열고 닫습니다. 몸의 방어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것은 고통을 인식합니다. 감염에 대응하여 그것은 항체를 생성합니다. 피부는 보호 기능을 합니다. 그것은 너무 뜨겁거나 찬 것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몸은 노화된 세포를 자체적으로 갱신하고 중요한 구성 요소들의 수준을 조절합니다. 몸은 상처, 멍, 그리고 부러진 뼈를 치유합니다. 몸의 생식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성스러운 은사입니다. 인간의 성스러운 운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완벽한 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몇몇 가장 훌륭한 영들은 연약하거나 불완전한 몸에 거합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큰 힘을 발휘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이유는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인체 작용에 대해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그 위엄과 권능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본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통치가 되기 때문에 모든 치유는 그 축복의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에 순종하였기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육체적인 특성들이 우연이나 또는 어딘가에서 일어났던 빅뱅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인쇄소가 폭발하면서 사전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찢어진 페이지를 스스로 복원하거나 새로운 버전의 사전을 재생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만일 몸의 정상적인 기능, 방어, 치료, 통제, 재생 능력이 무한정 계속된다면 이곳에서의 삶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곳 지구에 발이 묶이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창조주께서는 노화라는 그 과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육체적 사망을 초래하는 다른 과정을 마련하셨습니다. 출생과 마찬가지로 사망은 삶의 일부입니다. 경전은 가르칩니다. 사람이 이 현세적 사망에서 구조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렇게 함이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깨뜨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관문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결국 각각의 영과 육신은 다시 그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될 것이요, 사지와 관절은 그 본래의 구조로 회복될 때가 올 것이며 결코 다시는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은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몸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영원한 인간의 영을 위한 성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전세부터 존재했으며 몸이 죽은 후에도 계속 살 것입니다. 영은 몸의 생기와 인격을 부여합니다. 이 생에서 그리고 다음 생에서 영과 몸이 함께 결합할 때 그것은 큰 가치를 지닌 살아있는 고귀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발전은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영은 우리가 겸손한 기도를 통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때 더 강화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심판받게 될 속성들은 모두 영적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에는 사랑, 덕, 정직, 동정심,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가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몸에 거하는 여러분의 영은 몸과 함께 영원한 진보의 중요한 방법으로 이 속성들을 개발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진보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그리고 거룩한 성전 엔다우먼트 및 인봉의식을 포함하여 끝까지 견딤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 몸에 매일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에도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영은 영원한 진리에 의해 양육됩니다. 작년에 우리는 흠정역 성서 번역 4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또한 몰몬경은 거의 2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으며 이제 107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경전들과 다른 값진 경전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여 구속주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은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는 아담, 노아,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많은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들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간증하고 가르쳤음을 압니다. 현대의 경륜의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1820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1830년에 조직되었습니다. 이제 18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성약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도록 일깨우는 일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래전 베냐민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라.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을 믿으라. 너희는 너희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야 함을 믿으라. 그리고 그가 너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이제 만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이를 행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매일 속주의 권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고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으며 승용의 은사를 위한 자격을 갖출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능과 특권 그리고 복음의 은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이 교회가 그분의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이 후기에 회복되었음을 간증합니다. 오늘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보좌들과 12사도를 선지자, 선견자, 그리고 계시자로 지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지난 20개월 동안 저희 가족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기를 곁에 둘 특권을 축복받았습니다. 제 손자 팩스턴은 그야말로 수억 명 중에 한 명 나오는 염색체 결실이라는 매우 희귀한 유전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팩스턴이 태어나자 제 딸과 사위는 삶이 바뀌는 미지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결국 영원으로 이어질 특별한 교훈을 배우기 위한 고된 시련의 장이 되었습니다. 12사도 정원회의 러셀 M. 넬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대체로 잘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육체적 한계를 갖고 태어납니다. 신체의 특정 부분이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신체의 조절 시스템이 정상적인 균형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병이나 죽음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라는 은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성한 숙명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완전한 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사랑스러운 영들이 연약한 육신에 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과 육신은 다시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될 것이요 사지와 관절은 그 본래의 구조로 회복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도전, 걱정, 낙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한하신 사랑과 끝없는 연민을 지니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통을 받는 분들과 더불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한 시련 앞에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까 하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왜 소중한 가족들이 장애를 얻고 그들을 일찍 떠나보내거나 긴 세월을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는 질병과 사건들을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비통함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그 계획이 발표되자 우리 모두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이 생에서 영생을 위한 훈련을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시험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그래왔으며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필멸의 삶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숱한 질문 속에서 도무지 해답을 찾기 어려울 때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권능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미대륙에 방문하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권유를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너에게 저는 자나 맹인이나 다리 불편한 자나 장애인이나 나병한 자나 마른 자나 못 듣는 자나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고쳐주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김이요 나의 심정이 자비로 충만함이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자 무리가 다 일제히 그들의 병든 자와 그들의 고난당하는 자와 그들의 저는 자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맹인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말 못하는 자들과 함께 또 어떤 식으로든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나아가며 그들을 데려오는 대로 그들 모두를 고쳐주시더라. 형제자매 여러분, 무리가 다 나아가매라는 구절 중 다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위대한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도전에 직면합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든 고난당하는 이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사랑스런 팩스턴이 태어난 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며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유와 저는 그 아이에게 여러 번에 걸쳐 신권 축복을 주었는데 우리가 처음 그 아이의 작은 머리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을 때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구절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팩스턴을 통해 그분의 일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봉사가 주는 위안, 격렬한 감정으로 지새운 수없이 많은 시간들, 공감함에 흘린 눈물, 고통 중에 있는 소중한 이들, 특히 팩스턴과 그 아이의 부모를 위한 기도와 사랑의 표현 등을 통해 인내, 신앙, 그리고 감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임스 E. 파우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지닌 자녀로 인해 번민하고 심적인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사랑이 많은 부모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부모나 자녀의 일생을 두고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매일같이 계속되는 수가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러한 부모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초인간적인 보살핌을 주어야 합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특별한 자녀의 고통을 덜어주고 위안을 주기 위해 쉴 새 없이 팔과 가슴의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모사이아서에 나오듯 우리는 팩스턴의 가족에게 구주의 순수한 사랑이 임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 사랑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그의 형제들 위해 지어진 짐이 가벼워졌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심에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 팩스턴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날, 어느 날 밤, 우리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굉장히 훌륭한 어린이 병원의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헌신적으로 전념하는 의사, 간호사 및 돌봐주시는 분들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어떻게 우리가 병원비를 감당할 것인지 물었고 그 비용을 짐작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가까이 서 있던 한 의사가 그곳으로는 어림없다고 넌지시 알려주었는데 팩스턴의 병원비는 제 예상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그때 저희는 그 병원에서 다른 이들이 후하게 기증한 시간적 혹은 금전적 기부가 병원비의 많은 부분을 대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온 정성을 다해 팩스턴을 보살피는 이들에게 그 작은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클지를 생각하며 겸손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익히 알고 있는 선교사업 관련 선구 하나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한 영혼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강렬한 방법으로 배우는 동안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우리 각자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팩스턴의 가족은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천사가 그들을 둘러싼 채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떠났습니다. 또 다른 천사들은 음식을 들고 찾아왔고 세탁을 해주었으며 팩스턴의 형제자매들을 실어 날랐으며 전화로 격려를 해왔고 무엇보다 백선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특별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즉시 뛰어들어 물속 깊이 가라앉는 그를 구하는 것이 더 나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비록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제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건네는 제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라는 말은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인식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는 도움을 주는 것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서 오는 엄청난 기쁨을 깨닫는 것도 포함됩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북돋우는 참으로 훌륭한 모범이 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돌보려 애쓰며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며 좋은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동원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더 환한 웃음을 띠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그분들의 발걸음은 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분들 주변에는 만족과 흡족함의 기운이 감도는데 그것은 다른 이들을 돕는 분들은 그 자신도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 비통함, 도전, 그리고 온갖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사랑하시는 구주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챔피언 팩선을 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 그분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으며 이와 같이 귀중하고도 성스러우며 특별한 교훈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널리 사랑받는 찬송과 가사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싸움 끝나는 날까지 다 응모한 기쁜 우리, 기쁜 우리 예비된 금관 보아라 병사들아 우리 승리하고 곧 쓰세.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짐을 씩씩하게 짊어지며 우리 가운데서 고통을 겪으며 일으켜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자녀들에게 겸손한 봉사를 베풀겠다는 하늘아버지와 맺은 약속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본부 상호부제의 회장에서 어제 해임되신 줄리 비백 자매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 자매님의 말씀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 D.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 합창단이 친절한 말들을 서로 하세를 부르겠습니다.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2차 연차 대회입니다.
I'm grateful for that wonderful celebratory hymn.
정말 아름다운 찬송가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상호부조의 목적, 특성, 그 역사의 가치, 업적, 그리고 감독과 멜기세덱 신권 정원의 협력 관계에 대해 자주 말씀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상호부조에 대한 선지자들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주님의 선지자들은 장로와 대제사들에게 그들의 목적과 의무에 대해 가르쳤듯이 상호부조 자매들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분들의 권고를 보면 상호부조의 목적은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궁핍한 사람들을 찾고 돕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신앙, 가족, 구제란 이 짧은 단어는 교회 자매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비전을 나타내 왔습니다. 회복된 이래로 선지자들은 영원한 가치와 목적을 이해하면서도 강하고 충실한 여성들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 조셉이 상호부조를 조직했을 때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이 단체가 하는 여러 일에 함께 참여하며 조직을 감리하라고 첫 번째 상호부조 회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뛰어난 조직으로서의 상호부조회를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교회 두 번째 회장인 브리검 영은 보좌들과 12사도 정원회에게 감독들이 자매들에게 와드에서 여성 상호부조회를 조직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일을 사소한 일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세상의 조직은 남자 혹은 여자가 만들었지만 상호부조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거룩한 권세를 부여하여 설립하셨으며 거룩하게 성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자매들은 수많은 일을 행할 권능과 권세를 받았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이 조직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에서 꼭 필요하며 이 조직의 충실한 회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창립하여 운영됩니다. 매년 많은 여성과 청년들이 점차 커져가는 무리를 이룬 자매들에 속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고 또 어디에서 봉사건 간에 자매들은 상호부조회에서 회원 자격을 유지하며 신분을 나누게 됩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제일 회장 되는 청년들이 18세가 되기 훨씬 전부터 상호부조회에 들어올 준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상호부조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신앙, 가족, 구제를 위해 자매들을 가르치고 강화하며 감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하게 성임된 주님의 교회의 공식 조직의 일부입니다. 상호부조회는 후기성도 여성의 삶은 방식이자 그 영향력은 주일학교나 사교 모임의 영향력보다 훨씬 큽니다. 상호부조회는 고대의 주님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과 함께 봉사했던 여제자들의 모형을 따릅니다. 우리는 신권으로 형성되는 인격 표준을 생활에 나타내는 것이 남성의 의무인 것처럼 상호부조회에서 길러지는 덕성을 생활 속에 반영하는 것은 여성의 책임이라고 배웠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상호부조를 조직했을 때 빈곤한 사람들을 돕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매들은 광범위한 활동 영역을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첫 번째 상호부조 회장은 경전의 의미를 해석하도록 성별되었으며 상호부조회는 여전히 주님의 교회에서 필수적인 가르치는 책임을 이행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가 자매들이 신권의 특권과 축복과 은사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조직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구원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복음을 나누고 선교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과 영적, 현세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존 A. 윗소 장로는 상업주회가 가난, 질병, 의심, 무지를 구제하고 여성들의 기쁨과 발전을 방해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여성들을 구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상업주회를 위험을 막아주는 벽에 비유하셨습니다. 자매들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책임은 서로를 돌보는 것과 방문 교육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며 주님과의 성약을 기억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궁핍한 사람과 고난에 빠진 사람을 보살피는 사역자로서 우리는 성도들의 현세적, 영적 필요사항을 돌보기 위해 감독과 함께 일합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누더기를 입고 사는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으로 찾아가서 누더기를 예복으로 갈아입혀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해럴드 비리 회장님은 그분의 비전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상업주회의 방문 교육을 하게 하셨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 외에 그분보다 더 친절한 영향력과 각 개인의 마음과 삶을 더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상업부조의 자매들과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상업부조회가 다른 여성 단체들을 따라가거나 그들과 섞여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날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자매들이 모든 칭찬할 만한 일과 모든 거룩한 일, 영을 고양시키고 인간의 자녀들을 정화시키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세상의 여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상업부조의 목적과 맞지 않는 전통, 유행, 사회 풍조를 없애고 그 목적에 맞는 관습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계시를 구하는 지도자들은 상업주의 모든 모임, 공과, 활동, 노력을 통해 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성, 우정, 단합은 그분이 사업에서 주님과 함께 봉사할 때 얻는 달콤한 결과입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과 보좌들은 최근에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셨다는 것과 상업부조회는 그 회복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간증하셨습니다. 상업부조회의 영광스러운 유산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1회장단은 최근에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업부조회의 역사와 업적을 전 세계적으로 출판하고 배포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협력하여 일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범과 일하는 방식을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가 누구이고 또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1회장단은 이 중요한 책을 공부하고 그 안에 담긴 변하지 않는 진리와 영감을 불어넣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기를 원한다고 독려하셨습니다. 자매들이 상업부조의 목적과 조화를 이룰 때 선지자들의 비전이 성취될 것입니다. 킴볼 회장님은 상업부조회는 시온의 가정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아직 완전히 쏟아붓지 않은 힘이 남아있으며 이 힘은 자매들과 신권 형제들이 모두 상업부조회의 비전을 볼 때에야 비로소 완전히 발휘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크게 성장할 것이며 그 대부분은 수많은 훌륭한 여성들, 즉 내면에서 영성을 느끼는 이들이 교회로 이끌어오면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의로움을 표출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행복이라는 면에서 세상 여성들과 명백하게 구별되는 정도에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상업부조에 대한 선지자들의 비전에 감사합니다. 고든비 힌클 회장님처럼 저는 세계 어디에도 이 교회 상업부조에 필적할 만한 조직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신앙을 키우고 가족을 강화하며 구제하면서 상업부조에 대한 선지자들의 비전에 동참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로렌조 스노 회장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상호부조의 미래는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상호부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점차 확대되며 지금보다 더 힘차게 선을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넓히기 위해 애쓰는 자매들에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수고를 함께 했으므로 이 사업의 승리를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그분의 충실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승령과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백
자매님, 정말 감사하고 탐슨 자매님 모두 여러분들이 함께 봉사하신 또 그 상호부조의 회장도 함께 봉사하신 임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점점 더 많은 일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앙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임무인 까닭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리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었으며 이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주께서는 절정의 시기에 그분의 교리를 가르치셨으며 그분의 사도들은 만연에 있는 잘못된 전통과 철학에 맞서 그 교리를 지키려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신약의 소환들 속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사도들의 성역 기간 중에도 심각한 배도가 이미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따금씩 또 어떨 때는 복음의 빛이 나타나 수세기 동안 비추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세기에 이르러 세상에는 찬란한 회복의 동이 트기 시작했으며 충만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금 이 땅에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기둥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조셉 스미스 앞에 나타나 신성한 권능과 권세와 더불어 풍성한 계시를 내려주시기 시작하면서 이 은혜로운 날은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 가운데에서 지상에 다시 세워진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 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에 기록된 다음 말씀을 통해 그 교리를 친히 정의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교리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교리라.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는 나를 증거하시며 성신은 아버지와 나를 증거하시나니 나는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고 나를 믿을 것을 명하심을 증거하노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들이 그들이리라. 또 나를 믿지 아니하고 침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또한 아버지를 믿나니 그에게 아버지께서는 나를 증거하시리로다. 이는 아버지께서 불과 성신으로 그를 방문하실 것임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나의 교리라. 누구든지 이 위에 세우는 자는 나의 반석 위에 세우는 자니 지옥의 문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으며 교회의 다른 모든 것들의 토대가 되는 반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들 모두가 그렇듯이 이 교리는 순수하고 명백해서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진리나 교리는 신성한 계시로 왔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러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종교 전통에 속한 신학자들은 교회의 리더십과 더불어 가르칠 수 있는 동등한 권세가 있으며 교리 문제는 이들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견해가 각축을 벌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세의 범교회 회의와 그들의 신조에 의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배도 이후의 신학자나 성서의 해석학이나 주의 같은 것에 치중합니다. 네,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해를 도모하는 학문은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지만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교리를 세우거나 교리적 차이를 바로잡는 일은 주님으로부터 사도 권능을 받은 분들이 하늘로부터 받는 계시의 문제인 것입니다. 1954년 당시 제1회장단 보좌였던 제1 루벤 클라크 회장님은 교회에서 교리가 선포된 과정과 교회 회장의 주요 역할에 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총관리 여관들에게는 특별한 부름이 맡겨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선지자요, 선견자이자 계시자로 지지를 받음으로써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영적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회장이 지닌 전반적 권능과 권세에 종속되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할 권한과 권능,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총관리 여관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관한 이 특별한 영적 은사나 권능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권능과 권세에 관한 그 한계는 교회의 다른 모든 여관과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선지자요, 선견자이자 계시자로 일하도록 영적 은사를 받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금 지적한 대로 교회의 회장은 이러한 면에서 한층 높은 특별한 영적 은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위한 선지자요, 선견자이자 계시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뜻과 교리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에게 드러내실까요? 그분은 사자를 통하거나 몸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의 음성이나 성령의 목소리, 곧 말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전하는 느낌이나 말을 성령과 영의 언어 수단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종들에게 직접 지시하시거나 종들이 하는 평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두 이야기를 인용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책임자에게 전달된 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르며 복음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만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변화의 때가 왔습니다. 당시 요파에 있던 베드로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세 차례나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여러 가지 동물이 내 귀를 맨 큰 보자기에 실려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며 잡아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동물 일부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깨끗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주저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와 같은 것을 먹지 말라는 계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꿈에서 목소리가 그에게 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곧이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몇 명이 베드로의 처소에 도착함으로써 그 꿈의 의미가 명백하게 풀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주인을 방문하여 가르침을 달라고 베드로에게 청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여러 명의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기다리는 그들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주님은 이처럼 베드로에 주신 계시와 체험을 통해 교회의 관행을 바꾸셨으며 제자들에게 더욱 완전한 교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가 확대되어서 전 인류를 아우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또 다른 관련 일화를 뒷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 문제에 관한 계시가 평유의 차원에서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할례가 그리스도 교회와 복음의 계명으로 남아있어야 하는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이 평유의 관련 기록은 그다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많은 변론 뒤에 선임 사도인 베드로가 일어서서 성령이 그에게 확인해 주신 바를 발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평유에 보고를 냈습니다. 즉 고넬료 집에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 개종자들과 똑같이 성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 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도 베드로의 선언을 지지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에 서한을 보내 그 결정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평유회는 만장일치로 단합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발표하는 서한에서 성령과 우리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결정은 성령을 통한 거룩한 계시로 온 것입니다. 오늘날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 회장은 그분께 내려진 계시에 기초하여 교리를 발표하거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 해석은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의 사이 합동평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유의 토론 내용에는 표준 경전을 언급하거나 교회 지도자들 가르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목표는 평유의 구성원 간의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것은 이성과 신앙을 동원하여 주님의 생각과 뜻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나 과거의 교회의 지도자가 하신 말씀 모두가 곧 교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의 관례에 따르면 특정 지도자가 특정한 경우에 한 발언은 신중하게 발표된 것이라고 해도 보통 개인적 견해로 간주되며 교회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행동할 때만 선지자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클라크 회장은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나에게 들려주셨던 짤막한 이야기 하나가 그 점을 잘 밝혀줍니다.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나 전곡을 찌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존스턴 군대가 다가오는 흥분의 와중에 브리검영 형제는 아침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몰려오고 있는 군대에 맞서 싸우고 그들을 몰아내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후 모임에서 브리검영 형제는 일어서더니 아침에는 브리검영이 말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곧이어 그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아침 연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형제들이 성신에 따라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지는 교회가 회원들이 받은 성신의 간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때가 되면 밝혀질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 교리 가운데 구주의 핵심적 역할을 한 문장으로 잘라 표현했습니다. 구주의 핵심적 역할을 한 문장으로 잘라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간증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으니 저는 이 메시지를 듣거나 읽는 모든 분들께 기도와 경전 연구를 통해서 그와 같은 거룩한 실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에 대한 증거를 구해보시라고 호소합니다. 그분의 교리를 받아들여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며 성신의 은사를 받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계명과 성약을 평생 따르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가 고대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로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참으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자는 모두 구속되어 하늘 왕국에서 승령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리로서 기존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성약을 확인하고 우리 시대를 위해 새로이 기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We are grateful.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해 주신 태버네클 합창단과 지휘자 그리고 오르간 반주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본 모임의 마지막 연사이신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와서 모든 축복 취하라를 부르며 본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그 후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페르 지맘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영원한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트기가 사람이라는 귀중한 화물을 싣고 광활한 대륙과 넓은 대양을 빠른 속도로 건너다닙니다. 그 덕택에 사람들은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하고 임무를 다하고 휴가를 즐기거나 가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모든 도로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매일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넘쳐나는 이유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가는 바쁜 삶 중에 잠시 멈춰 명상에 잠기거나 더 나아가 영원한 진리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이 있을까요? 일상생활 대부분의 문제와 걱정거리들은 영원한 진리에 비교해보면 사실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까? 거실은 무슨 색으로 칠할까? 조니를 축구팀에 등록시켜 주어야 하나? 이와 비슷한 수많은 질문들은 위기가 닥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부상을 입고 건강한 가족들에게 병마가 찾아오고 생명의 촛불이 희미해지고 어둠이 엄습해올 때면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의 생각은 또렷해져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한낱 사소한 것이 무엇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2년 이상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싸운 한 자매님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아프기 전 자신은 집을 완벽하게 청소하고 그곳을 아름답고 값비싼 가구들로 채우는 것과 같은 활동으로 바빴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두 번씩 미용실에 갔고 옷장에 채워넣는 옷을 사는데 매달 돈과 시간을 썼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물건들이 자꾸 부주의한 손에 의해 깨지거나 상하게 될까 염려하면서 손주들을 좀처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우며 이 생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진단을 들은 순간 자신의 삶이 명확해졌으며 그 즉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녀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복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함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황이 항상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이러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한 번쯤은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깊은 성찰이나 도움이 절실한 우리 시대에 인간의 영혼은 하늘을 향하게 되며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관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대학 교재나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질문은 이 필멸의 생을 초월하며 영원한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은 직접 말로 하지는 않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멸의 부모에게서 육신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영과 몸이 곧 사람의 영혼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생은 바로 영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감동적인 메시지와 초월적인 사고를 기록한 영감받은 시인들을 주목해 봅니다. 윌리엄 워즈워스는 진리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출생은 수명과 망각일 뿐. 우리와 함께 뜨는 인생의 별인 영혼은 어디선가 졌다가 멀리서 오는 것. 완전한 망각도 아니며 완전한 벌거숭이도 아닌 채로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구름을 타고 오나니 갓 태어난 인간의 모든 것이 하늘을 품고 있구나. 부모는 가르치고 영감을 주고 지침과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들의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부모가 숙고하고 있는 동안 자녀들,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는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예리한 질문을 품습니다. 보통 자신의 영혼을 향해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라고 조용히 자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의 기간을 거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 보일 기회를 갖도록 현명하신 창조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우리를 이곳에 보내실 때 전세에 대한 망각의 휘장을 들이우신 것에 대해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는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살과 뼈로 된 육신을 얻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또한 선택의지라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경험이라는 엄한 교사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쓴 것과 단 것을 구별하며 우리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영광의 드리운 구름이라는 필멸의 삶은 시작되고 인생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 부지불식 간에 성인기에 접어듭니다. 우리는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서 하늘로부터 도움을 구해야 할 때가 있다는 점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따르고 그분들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너무 열중한 나머지 전도서의 사려 깊은 경고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니라. 실제로 상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에 대해 생각할 때면 제가 어렸을 때 하던 한 가지 경주가 떠오릅니다. 친구들과 저는 주머니 칼로 연한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조그만 장난감 배를 만들곤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만든 그 특별한 배에 삼각형 모양의 무명 돛을 달고는 유타 프로보강의 비교적 물살이 센 곳에 배를 띄우고 경주를 했습니다. 우리는 강둑을 따라 뛰어내려가며 작은 배들이 빠른 물살을 만나며 심하게 흔들리다가 또 물이 깊은 곳에서는 고요하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경주를 하는데 배 하나가 다른 배들을 앞질러 결승점을 향해 내려가다가 갑자기 물살에 떠밀려 큰 소용돌이로 끌려 들어가더니 옆으로 기울어지며 전복해버렸습니다. 배는 물길을 따라 빙빙 돌기만 할 뿐 강물의 본류로 돌아오지 못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찌꺼기들에 둘러싸이고 길게 뻗은 푸른 이끼 틈에 갇혀 꼼짝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 배는 중심을 잡아주는 용골도 없고 방향을 잡아주는 키도 없고 동력도 없어서 그저 물결을 따라 밑으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난감 배와는 달리 우리는 인생 여정을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삶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며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향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으로부터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하는 속삭임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성공적으로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담겨있는 거룩한 경전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인가 비틀거리는 발걸음, 힘없는 미소, 질병의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그 후에 추운 겨울이 오면 결국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약시대의 욥이 가장 적절히 표현했듯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라고 자문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질문은 생각에서 떨쳐버리려 해도 항상 다시 떠오릅니다.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닥칩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기는 노인에게도 오고 인생을 절반도 채 살지 못한 사람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도 하며 종종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를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죽음 저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될까요? 로버트 블래치포드는 그의 저서 하나님과 나의 이웃에서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기도, 그리고 특별히 불멸이라는 개념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우리 존재는 끝이며 그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거침없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의 회의주의가 산산이 부서지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나고 논박할 수조차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서서히 그가 조롱하고 내쳤던 신앙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을까요? 바로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그는 아내의 시신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방을 나오며 그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야. 모든 것이 바뀌었네. 예전에는 있던 무언가가 사라져버렸어. 이제 더 이상 아내가 아니야. 사라져버린 것이 영원히 아니라면 무엇이겠나. 후에 그는 다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은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 방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으나 잃었던 소중한 사람들과 귀여운 자녀들을 찾을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이 진리는 살아있는 선지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가르쳤으며 거룩한 경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몰몬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가르침과 위안을 줍니다. 이제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보라, 이는 천사에 의해 내게 알려졌나니 모든 사람의 영은 이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남과 동시에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은 그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느니라.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의로운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 일컫는 행복의 상태, 곧 안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영접되어 그곳에서 그들의 모든 공경과 모든 염려와 슬픔에서 누여 쉬게 되리라.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의 몸이 무덤에 누인 지 3일이 지난 후 영이 다시 돌아왔고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불멸의 살과 뼈로 된 육신을 입으시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라는 욥의 질문에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만난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구속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해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이며 우리가 속하고 싶은 곳은 바로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일생을 두고 노력하고 추구하며 회개할 때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생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보편적인 질문들은 더 이상 해답이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참됨을 제 영혼을 다해 겸손하게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길 잃은 자녀와 불만 가득한 청소년, 방종한 젊은이와 태만한 부모를 걱정하십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아니 실로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가까이 오라. 어서 들어오라. 집으로 오라. 내게로 오라.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구주의 생애, 그분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구주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 영광스러운 귀환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우리 구주이시며 속주가 되시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Our Heavenly Father,
우리 하나님 아버지,
we are so grateful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To be able to approach thee in prayer.
저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저희가 경외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연차대회 이 훌륭한 모임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감리하에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선지자, 선견자들의 면전에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당신의 증인으로서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모임에서 전달받은 것들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또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받은 것들을 저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용해 그 속삭임들을 특별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주어진 개개인에게 주어진 그러한 영적인 말씀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당신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에 대한 간증을 저희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영원한 관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지상의 삶에 함유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당신을 위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당신의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대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참으로 확신시키는 그런 힘으로 어디에서나 참된 의로운 삶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당신께 이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2차 연차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